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시험 발사를 강행한 북한에 추가 제재를 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조 시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며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또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활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국제 의무를 준수할 때까지 대가를 계속 치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대북 제재 조치를 위반하는 사람들의 자산을 동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인권 유린을 겨냥해 미 재무부가 북한 출신 노동자들의 해외 노동력 착취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당사자들의 자산을 동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군 지휘부가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의 재래식 전투력에 맞설 미군의 전투 능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마크 밀레이 미 육군 참모총장은 어제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군이 중동 지역의 테러와 저항 세력에 대응하는 활동에 집중함으로써 세계 다른 곳에서 벌어질지 모를 전투를 계획하고 대비하기 위한 자원을 뺏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밀레이 참모총장은 만일 그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미군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군은 특히 러시아와 중국 등과의 충돌 가능성에 대한 준비 부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군과 한국군은 북한이 지난 1월 4차 핵실험에 이어 지난달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뒤 방어 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 전투에서 계속 패하면서 지난 15개월 사이 시리아와 이라크 내 차지하고 있던 영토의 22%를 잃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제군사정보단체인 IHS 제인스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ISIL의 고립화가 가중되고 있고 세력 약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HS 제인스는 이 같은 근거로 ISIL이 자칭 수도로 삼고 있는 시리아 라카와 터키 국경 사이 시리아 북부 지역을 사례로 꼽았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최근 러시아와 미국 주도 연합군의 공습 작전과 쿠르드군과 수니파 전사들의 지상전이 전개되면서 ISIL을 몰아내고 주요 국경 지역을 해방시켰다고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독일 정부가 테러 위협과 관련해 터키 내 자국 공간과 학교 등을 일시 폐쇄했습니다. 이스탄불 주재 독일 영사관은 오늘 안보상 이유로 앙카라 주재 독일 대사관과 이스탄불에 있는 독일 학교의 문을 닫았다고 밝혔습니다. 영사관 측은 테러 위협 가능성에 관한 경고가 접수됐다며 터키 내 독일인들에게 외교 공간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피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앞서 터키 수도 앙카라에서는 지난 13일 자살폭탄 테러로 37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쿠르드 반군단체는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경선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경쟁자들과의 TV 토론회에 불참하고 유권자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오는 21일 유타주에서 폭스뉴스 주최 TV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어제 돌연 충분한 토론이 이뤄졌다며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존 케이식 후보도 트럼프 후보가 참석하지 않는다면 토론회에 불참하겠다고 발표했고 폭스뉴스 측은 결국 TV 토론회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화당 내 지지도 2위인 테드 크루즈 후보는 트럼프 후보가 토론회에서 공격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2일 유타와 애리조나주에서 예비선거, 아이다호주에서는 당원대회가 또 오는 26일에는 알래스카, 하와이, 워싱턴, 그리고 다음 달 9일에는 와이오밍주 경선이 각각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갤럽이 발표한 2016 세계 행복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브루나이와 베냉, 르완다, 기니, 라이베리아, 탄자니아, 마다가스카르, 토고 등 아프리카 국가 국민들의 지난해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라이베리아와 기니는 지난해 서아프리카 지역에 크게 확산됐던 에볼라 바이러스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대북 제재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를 환영하고 중국은 반대를 표명했습니다. 일본과 유럽연합이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 문제를 다룰 전문가 그룹의 설립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억류 미국인 대학생에게 15년 노동 교화형을 선고한 북한의 결정을 비판하고 그를 즉각 사면 석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It is increasingly clear tha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seeks to use these U.S. citizens as pawns.
내일 북한 날씨입니다. 대체로 흐리고 북부 지방에 비, 산간 지방에는 눈이 조금 오다가 낮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는 5도에서 16~9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감행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담은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 제재에는 북한의 노동자 해외 송출과 관련한 제재가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 발표한 새로운 행정명령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 정권의 주요 수입원인 노동자 해외 송출과 관련한 제재가 사상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북한의 노동자 해외 송출과 관련한 제재는 최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논의 과정에서 제기됐었지만 결의안에 포함되진 않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새 행정명령은 미국 재무장관이 국무장관과 협의를 거쳐 북한 정부나 노동당의 자금 창출을 포함해 북한 노동자의 송출에 관여, 촉진 또는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람은 누구나 미국 내 자산과 이자가 이전되거나 지불, 수출, 여타 거래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이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10여 개 나라에 최대 10만 명이 파견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의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또 미국의 독자 제재 조치로는 처음으로 광물 거래와 인권 침해, 사이버 안보, 검열, 대북 수출과 투자 분야에 대한 포괄적 금지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특히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이나 기업, 은행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북한의 수송과 광물, 에너지, 금융 분야에 종사하는 개인의 자산에 제재를 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금속과 흑연, 석탄 관련 소프트웨어를 북한과 직간접으로 거래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이 밖에 인권 침해 책임이 있는 북한 정부와 노동당 관리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등의 제재 조치를 가하도록 했으며 사이버 안보와 검열과 관련해 포괄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북한의 물품과 서비스, 기술을 수출하거나 새로운 투자를 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오바마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명령에 근거해 북한의 개인 2명과 단체 15곳, 선박 20척을 불법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개인은 외국에 주재하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대표 가운데 시리아에서 활동 중인 조용철과 이집트에서 활동하는 리원호, 단체는 첨봉, 회룡, 삼일포 해운회사와 일심국제은행, 고려기술무역센터 등이 포함됐습니다. 재무부는 그러나 북한의 불법 활동에 관여한 중국 등 제3국의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조치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북한이 지난 1월과 2월 감행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이며 유엔 안보리가 지난 2일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와 미 의회가 의결한 대북 제재 강화법의 이행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이번 행정명령이 북한 주민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한 정부와 미국을 위협하는 행동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을 특정해 제재를 가하는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2008년 6월에 13466호, 2010년 8월에 13551호, 2011년 4월에 13570호, 2015년 1월에 13687호에 이어 모두 5개로 늘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 정부는 오바마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명령이 대북 압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늘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거듭된 도발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서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이번 행정명령이 한미 두 나라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과 각국별 독자 제재 그리고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상호 추동되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반면 중국 정부는 이번 행정명령에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그 어떤 국가가 일방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채택 이후 북한과 중국 접경 지역에서 화물 검색이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중국에서 영업하던 북한 식당 가운데 폐업을 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에 정통한 한국 정부 당국자는 16일 서울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과 중국 국경을 오가는 화물에 대한 중국 측 세관 검색이 전수조사 못지않는 수준으로 강화되는 분위기가 관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에서 북한의 원양해운 관리회사 소속 선박 31척을 회원국이 입항을 금지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이 당국자는 중국 측의 지시 공문이 하달돼 이행되고 있는 부분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생계 목적 외에 북한 석탄 수출을 금지한 것과 관련해 제재 품목에 대해 이런저런 고려를 하다 보면 북한과 중국과의 거래가 불편해지고 물량도 감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에 따른 북한에 대한 제재의 효과가 앞으로 두세 달 뒤쯤 가시적인 결과와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유엔 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 중국의 동북 삼성 지역에선 북한 식당 이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경기 불황과 겹쳐 이들 북한 식당 가운데 일부가 폐업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식당 이용을 자제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권고에 따라 한국 교민이나 관광객들이 북한 식당에 거의 발을 끊었기 때문이라는 관측입니다. 중국에는 현재 약 2만 명의 북한 근로자들이 입국해 있는데 중국 당국이 이들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이들 근로자 가운데는 취업이 안 돼 교역활동에만 종사하고 있는 도강증 소지자들도 포함돼 있어 중국 관계당국이 이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 자연스레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다만 최근 중국이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선박의 단둥항 입항을 금지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민영항구인 단둥항은 이미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응한 안보리 결의 2094호 때부터 북한 선박 출입이 금지됐다고 이 당국자는 말했습니다. 북한 금융기관의 중국 내 영업도 이미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중단됐습니다. 중국과 북한 접경 지역의 이 같은 상황과 관련해 이 한국 정부 당국자는 안보리 결의를 강력하고 완전하게 이행하겠다는 중국 당국의 의지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그동안 북한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식이 계속 악화되어 왔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앞으로 중국의 북한 정책에 어떤 변화가 올지는 가늠하기 어렵지만 이 같은 변화가 온 배경에는 북한 당국에 대한 중국 정부와 국민들의 누적된 피로감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당국자는 이와 함께 유엔 안보리 결의 이후 북중 교역의 60% 이상을 차지해온 중국 동북 삼성 경기에 타격이 예상되면서 현지에서는 한국이나 독일 등과의 관계 활성화로 탈출구를 모색하려는 분위기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오준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면 유엔 안보리가 더 강화된 내용의 제재 결의안을 자동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추가 도발을 예고한 데 대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준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면 유엔 안보리가 트리거 조항에 따라 제재 문제를 자동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외공관장 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에 온 오 대사는 17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안보리에서 제재를 한층 더 강화한 내용의 결의안이 거의 자동적으로 채택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리거 조항은 지난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때 안보리가 가결한 대북 제재 결의 20945에 새로 포함된 것으로 북한이 추가 도발하면 자동적으로 중대한 추가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한 조항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지난 15일 핵탄두 폭발 실험과 각종 탄도미사일 발사를 조만간 감행하겠다며 철저한 실무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입니다.
핵공격 능력의 믿음성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핵탄두 폭발 시험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여러 종류의 탄도로켓 시험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따라서 오 대사의 발언은 추가 도발을 예고한 이런 김 제1위원장의 발언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 대사는 제재가 어떻게 강화될지 예단할 순 없지만 이번에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도 당초 의도했던 것보다 완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시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대사는 또 어떤 통계에 의하면 북한이 지금까지 총 40억 달러를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따라서 매년 유엔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5천만 달러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지하면 북한 주민들의 생활과 인권이 나아지는 데 도움이 된다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법 이행을 위한 새 행정명령에 대해선 유엔 제재엔 없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요소를 담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효과적인 대북 제재 체제 전체를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의 제재 대상 기관이나 개인과 거래하는 제3국의 단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오 대사는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리 결의 2270호 이행과 관련해선 두 나라 모두 신중한 검토 끝에 제재 내용에 동의했기 때문에 이행에도 적극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안호영 주미 한국 대사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나 미국의 행정명령이 발표됐지만 중요한 것은 이행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대사는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관훈클럽이 개최한 관훈 초대석에 참석해 대북 제재 조치들이 더 강력한 경제적, 군사적, 정보적 영향력을 갖도록 필요한 노력을 경주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안 대사는 또 북한이 아파하는 세 가지를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첫째가 경제 제재고, 두 번째는 미한 군사훈련과 전략자산 배치, 그리고 세 번째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인권보고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안 대사는 김 제1위원장의 추가 도발 위협과 관련해 김 제1위원장이 주민 2,400만 명의 인권이나 생활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의 생존이 목적인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안 대사는 국제사회 대북 제재 국면에서 북한이 불바다 등 위협적인 언사를 계속하고 있지만 북한의 경제력이나 현대전에서 필요한 휘발유 정제 능력의 한계 등을 꼽으며 전면전과 같은 무모한 대남 도발은 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주장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미사일 탄두에 장착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하진 않았다는 게 한국과 미국의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웅입니다.
자동 선박 식별 장치를 통한 위치 파악이 불가능했던 북한 선박들이 일제히 남포항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갑자기 자동 선박 식별 장치를 작동시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남포항에서 약 30척의 선박이 일제히 포착됐습니다. BOA가 16일 선박의 위치 기록 등을 보여주는 민간 웹사이트 마린 트래픽을 분석한 결과 현지 시간 17일 새벽 1시 현재 남포항 주변에 선박 29척이 정박해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BOA가 북한 선박에 대한 추적을 시작한 1월 이후 처음으로 남포항에서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많아야 한두 척 정도의 선박만이 포착됐었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북한 선박이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를 수시로 끄고 북한 내 항구도 AIS 수신 장치를 활성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박 검색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포 서쪽 해안가에 19척의 선박을 비롯해 대동강과 서해가 만나는 지점에 3척, 그리고 대동강 안쪽 대안군 앞에서 7척의 선박이 AIS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들 선박 가운데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채택 이후 며칠간 위치가 불분명했던 미림호와 회령호, 세보호 등 원양해운 관리회사 소속 선박도 포함돼 있습니다. 국적별로는 북한 선박이 13척으로 가장 많았고 캄보디아와 시에라리온 선박이 각각 5척, 토고 3척, 타이완과 키리바시, 몽골 선박이 1척이었습니다. 남포항 해역의 AIS가 확인되면서 남포항을 출항했거나 남포항으로 향하는 선박의 위치가 포착됐습니다. 그동안 선박들은 북한 영해 진입과 동시에 레이더망에서 사라졌지만 이번에는 모두 11척의 움직임이 확인됐습니다. 이 중 6척은 남포항 방면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5척은 북한을 떠나 서해상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린 트래픽의 팀 소어 미디어 담당관은 갑자기 북한 선박들이 레이더망에 나타난 데 대해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를 의식해 선박들의 AIS를 다시 키도록 했거나 항구에 설치된 AIS 수신기를 활성화했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운항을 하지 않는 선박들은 바다 한가운데 모여있는 개선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소어 담당관은 분석했습니다. 이번 분석에서 남포항 외에 청진과 라선, 원산 등 다른 항구에는 선박이 한 척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새 대북 제재 결의로 유엔 회원국 입항이 금지된 선박 31척 중 현재 실시간 위치가 파악되는 선박은 남포항에 머물고 있는 3척 외에 그랜드 카로호와 골드스타 3호, 희천호, 오리온스타 등 4척입니다. 이 중 그랜드 카로호와 골드스타 3호는 일주일이 넘도록 중국 란샨항과 홍콩 앞바다에 떠 있고 희천호는 블라디보스톡 항구에서 약 1km 떨어진 바다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리온스타는 한국 서해상에서 남쪽으로 항해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일본과 유럽연합이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을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 책임 문제를 다룰 전문가 그룹의 설립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 문제를 다룰 전문가 그룹의 설립을 권고하는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이 제31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됐습니다. 일본과 유럽연합이 16일 공동 제출한 이 초안은 북한에서 계속 자행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초안은 북한 당국이 반인도 범죄와 다른 인권 침해 책임자들을 기소하지 않고 있다면서 따라서 국제사회는 서로 협력해 그 같은 범죄들이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초안은 특히 마르주키 다르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제출한 북한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 문제를 다룰 독립적인 전문가 그룹의 설립을 요청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인권 최고 대표에게 최대 2명의 독립적인 전문가를 지명해 이들이 6개월 동안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이들 전문가 그룹에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적절한 접근법을 모색하고 국제형사재판소 ICC를 포함해 반인도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진실과 정의를 구현할 실질적인 절차들을 권고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앞서 다르스만 특별보고관은 지난 14일 열린 북한인권 상호대화에서 전문가 그룹의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This group will be able to engage in further exploration, discussion and analysis to ultimately suggest plausible and suitable measures to ensure
전문가 그룹이 추가 조사와 논의, 분석을 통해 궁극적으로 북한 인권 침해 책임 규명과 처벌을 위한 타당한 방안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결의안 초안은 북한 정부에 대해 인권 침해를 인정하고 그 같은 인권 침해를 끝내기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을 초청하고 특별보고관이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전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북한과 관계가 있는 유엔 회원국들에는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하고 제도적인 개혁에 착수하는 등 모든 인권 침해를 끝낼 수 있는 조치를 즉각 취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 밖에 결의안 초안은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이번 회기가 마무리되는 오는 24일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일본은 지난 15일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 결의안이 만장일치 합의를 통해 채택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전신인 유엔인권위원회가 지난 2003년에 처음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해마다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억류 미국인 대학생에게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한 북한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억류 학생을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당국이 억류 중인 미국 시민을 정치적 선전을 위한 볼모로 삼으려는 사실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It is increasingly clear tha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seeks to use these U.S. citizens as pawns to pursue a political agenda.
조스 연이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억류한 미국 버지니아 주립대학 학생 원비어 씨에게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한 데 대해 이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이 원비어 씨를 체포하고 구금한 이유로 제시한 혐의는 미국이나 대부분의 나라에서 체포나 구금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원비어 씨가 형사재판 절차를 거친 만큼 미국은 북한 당국에 그를 특별 사면에 즉각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Now that Mr. Warmbier has gone through this criminal process, we strongly urge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o pardon him and grant him special amnesty and immediate release.
미 국무부도 북한이 원비어 씨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The department believes that the sentence is unduly harsh for the actions Mr. Warmbier allegedly took.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억류 미국인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북한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안을 공개적으로 다루는 것을 볼 때 북한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다 분명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Despite official claims that U.S. citizens arrested in the DPRK are not used for political purposes, it's increasingly clear.
토너 부대변인은 이런 상황은 북한 여행과 관련된 위험성을 보여줄 뿐이라면서 미국과 국무부는 미국 시민의 모든 북한 여행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두 차례나 반복했습니다. 또 북한 여행을 고려 중인 미국인은 국무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여행 경고를 반드시 읽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토너 부대변인은 백악관과 마찬가지로 북한 당국의 원비어 씨를 특별 사면에 인도주의적 배려 차원에서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버지니아 주립대학의 앤소니 드 브로인 대변인은 이날 VOA에 원비어 씨에 관한 최근의 언론 보도를 알고 있다며 그의 가족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원비어 씨는 중국 시안에 본사를 둔 북한 전문 여행사를 통해 북한에 여행을 갔다가 지난 1월 2일 출국 과정에서 구금됐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원비어 씨가 지난달 29일 회견에서 양각도 국제호텔 종업원 구역에서 조선인민에게 자기 제도에 대한 애착심을 심어주는 정치적 구호를 떼버리는 범죄를 감행했다고 범죄 행위를 사죄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 관계자가 억류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 재판을 참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6일 VOA에 북한에서 미국의 이익 보호국 역할을 하고 있는 현지 스웨덴 대사관 대표가 판결 현장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 측과 정기적이고 긴밀한 공조를 계속하고 있다며 대사관 관계자가 지난 2일 원비어 씨를 방문한 게 가장 최근 이루어진 면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이날 억류 중인 미국인 대학생 프레데리크 오토 원비어가 국가전복 음모죄를 지었다며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경선 후보인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가 북한 역류 중인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바이어 씨를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원바이어 씨는 오하이오주 출신입니다. 케이식 주지사에 앞서 빌 리차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도 북한 외교관을 만나 원바이어 씨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는 16일 성명을 내고 북한이 1월 2일부터 억류 중인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를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케이식 주지사는 북한은 원비어 씨를 즉각 석방해서 오하이오주의 가족들 품에 돌아가게 해야 한다며 원비어 씨를 구금하는 것은 전혀 정당하지 않으며 북한이 그에 내린 선고도 정의에 대한 모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원비어 씨를 계속 억류하는 것은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립시키는 행동이라며 오바마 행정부는 원비어 씨 석방을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오하이오 주민들 모두 원비어 씨와 그의 가족을 위해 기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원비어 씨는 지난 1월 북한 양각도 호텔 제한구역에서 선전물을 훔친 혐의로 국가전복 음모죄를 적용받아서 16일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가 15일 북한 외교관들을 만나 원비어 씨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리처드슨 전 주지사는 뉴욕타임스 신문에 오하이오 주지사의 요청을 받고 이번 만남을 추진했다며 유엔 본부 인근 호텔에서 장일훈 대사 등 유엔 주재 북한 외교관 2명을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리처드슨 전 주지사는 인도주의 차원에서 원비어 씨를 석방할 것을 촉구했고 북한 측은 원비어 씨가 북한 주재 스웨덴 대사와 면담했다고 확인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하원은 다음 주 청문회를 열고 중국 내 북한 여성들의 인신매매 문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한편 북한의 자유와 인권, 주민들의 존엄을 촉진하기 위한 연례 북한 자유주간 행사가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립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아프리카 국제보건 인권 국제기구 소위원회가 오는 22일 인신매매 관한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이 청문회에는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 조진혜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중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북한 여성 인신매매 실태에 대해 증언할 예정입니다. 워싱턴 지역에서 탈북자 구출과 정착 지원을 하고 있는 비영리단체인 재미 탈북민 연대를 이끌고 있는 조 씨는 지난 1998년 처음 탈북한 뒤 중국에서 10년 가까이 살면서 4번이나 강제 북송을 당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인권단체인 자유북한연합이 주관하고 한국의 북한인권단체들이 함께 참가하는 북한 자유주간 행사가 오는 4월 24일부터 30일까지 서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자유북한연합의 소전 숄티 대표는 15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올해 행사는 북한 정권이 붕괴될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통일을 준비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인권 실상을 폭로하고 국제사회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북한 자유주간 행사는 지난 2004년에 시작됐습니다. 매년 4월 마지막 주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다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에서 열렸고 지난해 워싱턴으로 개최지를 옮겼다가 올해는 다시 서울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유엔 인구기금은 올해 북한에 24만 달러를 투입해 출산 보건과 인구 개발 분야를 중점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북한 대학에 임산부의 출산을 돕는 산파학 과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구기금은 16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대북사업 계획에 따라 현재 북한에서 두 가지 사업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을 위한 출산 보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평안남도와 황해북도, 강원도, 함경남도 내 11개 시군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궁경부암을 검진해 치료하고 임산부를 대상으로 매독검사를 실시하며 피임약 등 가족계획용품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또 산모 사망률을 줄이고 영유아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옥시토신과 마그네슘을 전국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교육위원회와 함께 북한대학에 임산부의 출산을 돕는 산파학 과정을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이기구는 밝혔습니다. 유엔 인구기금이 주력하고 있는 두 번째 사업은 북한의 데이터 생성과 사용능력 향상을 위한 인구개발 사업입니다. 유엔 인구기금은 이를 위해 김일성 종합대학 인구연구소가 국제 수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인구통계학과를 설치하고 교수진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중앙통계국과 인구센터의 인구조사, 설문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구기금은 올해 대북사업에 자체 예산 92만 5,400달러를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구기금은 오는 2018년 실시될 북한 인구주택 총조사 인구센서스를 위해 한국 정부가 지원한 80만 달러로 조사에 앞서 필요한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 썰프가 지원한 자금 부족 긴급 지원금 70만 달러로 산모 13만여 명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지원하며 자연재해 등 재난 대응 능력 강화 사업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 오차는 올해 초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엔 5개 기구에 중앙긴급구호기금 썰프를 통해 8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중국 훈춘의 대북한 위탁 가공 무역액이 지난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가 발효된 상황에서 이런 추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인터넷판인 인민넷은 중국 지린성 훈춘의 대북 출경 가공 업무액이 지난해 200% 이상 증가했다고 최근 보도했습니다. 대북 출경 가공 업무는 훈춘의 중국 기업이 원자재를 북한에 보내 북한의 노동력으로 물건을 만들고 이를 다시 중국에 들여오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를 위탁 가공무역으로 부릅니다. 중국 현지 해관에서는 출경 가공에 대해 출경 가치 증가 부분의 관세와 수출 절차세만 받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이를 통해 북한의 공장을 건설하거나 노동자를 직접 뽑을 필요 없이 북한 회사를 통해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민내 보도에 따르면 2015년 훈춘의 대북 출경 가공 업무액은 약 1,700만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약 250% 정도 증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훈춘에서 가공 무역을 위해 북한으로 들어간 원자재의 액수는 약 850만 달러로 전년보다 260% 정도 증가했습니다. 반면 위탁 가공에서 나온 완성품의 수입액은 약 880만 달러로 2014년보다 약 240% 늘었습니다. 인민넷은 지난해 훈춘의 출경 가공 업무는 품목이 늘어나 석탄과 목재, 수산물, 기계설비 등이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2015년 훈춘 권화통상구에서 중국산 셰리 자동차 15대가 북한으로 수출됐고 이는 훈춘 권화통상구에서 한 번에 가장 많은 차를 판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인민넷은 통관 업무에서도 큰 진전이 있었다며 북한과의 무역을 담당하는 해당 세관 당국이 통관 과정을 단축하는 등 서비스에서 큰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과의 국경 교역이 활발한 훈춘에서는 북한의 값싸고 뛰어난 노동력을 이용해 상품을 만들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과 북한의 교역액이 지난해 줄어든 가운데 훈춘의 대북 위탁 가공 무역이 늘어난 점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2015년 북중 교역액은 약 54억 달러로 전년보다 약 15% 감소했습니다. 또 훈춘이 속한 지린성의 2015년 대북 교역액은 약 10억 달러로 2014년과 비교해 15.4% 정도 줄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지난달 29일부터 31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북한 인권 문제가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한국 대표로 이번 이사회에 참석했던 이정훈 한국 외교부 인권대사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사님께서는 한국 정부를 대표해서 이번 인권이사회에 참석을 하셨는데요. 네.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이번에는 어떤 점들이 특별히 강조가 됐습니까?
예,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매년 인권이사회에서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거론이 되고 또 결의안이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예년과 다름없이 올해도 이 인권 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굉장히 중심적으로 다뤄지고 있고 지난 14일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죠. 그 마르즈키 다르즈만이 김정은 북한 위원장 그리고 또 지도자들 북한의 지도자들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도 높은 지적을 했고 또 어카운터빌리티 책임 추궁에 굉장히 포커스가 많이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결의안이 채택은 안 됐는데요. 이 인권이사회가 24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폐회 날인 24일 또는 그 전날 이 결의안이 채택이 될 거고 저희는 이 책임 추궁 부분에 있어서 작년보다 보다 더 강도 높은 그런 결의안이 채택이 될 것을 기대를 하고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김정은 등 북한 지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이 가능한 건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은 이제 안보리의 몫입니다. 안보리가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중국 또 나아가서 러시아가 비토권을 거부 행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아마도 당장은 어려울 것으로 우리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다시피 올 초에 1월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했고 또 그 다음 달인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 거기에 따른 UN 안보리의 3월 2일 아주 유례 없는 아주 강경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만장일치로 채택이 되었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중국과 러시아도 동참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 문제에 있어서도 특히 지금 반인도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다라는 그 국제사회의 시각이 있기 때문에 또 특히 북한이 거듭해서 그 핵 위협을 하고 도발을 하고 또 인권 유린을 하고 했을 경우에는 어느 시점에 가서는 중국도 등을 돌리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잘 아시다시피 G2로서 미국에 버금가는 그런 그 국제사회의 지도자 역할을 하고 싶어 합니다. 리더, 글로벌 리더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그냥 뭐 힘만 과시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름 소프트 파워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이런 인권 문제에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지만 급기야 국제사회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 안보리에서도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문제가 지금보다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논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리수영 외무상은 기자연설에서 더 이상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에 참가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고 실제로 이후 북한 인권 상호 대화 등에 북한 대표단이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기본적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고요. 국제사회 또 특히 이제 유엔에서 이제 반인도적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다라는 지적. 책임을 추궁을 하겠다라는 이런 기조에 수긍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14일 다르즈만 특별보고관이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항상 이제 북한이 나름 그 발언을 하는데 이번엔 저도 뭐 이제 거기서 그 한국 정부를 대표해서 발의를 했고요. 근데 북한 대표단이 시작할 때는 그 직원 한 명을 보내서 외교관 한 명을 보내서 이 좀 그 탐지를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네.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래서 발언의 기회를 놓쳤고,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다음 날 15일이죠. 15일 보다 더 그러니까 제너럴 디스커션 때 이제 전체적인 토론회의 때 서세평 대사가 직접 나왔어요.
아, 네.
그래서 참석을 안 한다라고는 그 으름장을 놨지만 또 계속 이 그 눈치를 보고 다들 이제 무슨 얘기를 하나 또 틈틈이 또 자기네들 그런 그 입장이라든지 표시 표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세평 대사가 나와서
네.
기본적으로 미국에 대한 아주 그 강도 높은 비난을 하고 또 북한 내에서는 인권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북한 주민들은 이제 거의 영어로 그 발의를 했는데
네.
아주 뭐 잘 살고 있고 인권 문제 없이 아름다운 꿈을 그러니까 뷰티풀 드림을 꿔가면서 잘 살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해서
아, 네.
많은 사람들이 좀 의아해했었습니다.
네.
뷰티풀 드림을 꾸면서 잘 살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한 그 활동 계획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뭐 일단은 이제 24일 이 제네바에서 인권 이사회가 폐막을 하면서 결의안이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결의안 내용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네.
책임 추궁에 있어서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될지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4월에 지금 이제 유럽 의회가 북한 인권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노동자, 북한 해외 노동자 문제에 지금 초점이 맞춰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그 말타, 이 이태리 밑에 있는 아주 작은 섬인데요.
네.
북한 근로자들이 뭐 많지는 않습니다. 뭐 한 7, 80명 정도 되는데, 이게 굉장히 상당히 유럽 내에서 지금 큰 문제가 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해외 근로자, 북한 근로자 그 문제를 놓고, 유럽의회가 4월 20일, 큰 회의를 엽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개인적이 아니지만 이제 이 참여를 할 거고요.
네.
6월이 되면 뭐 아시다시피 이 북한 인권 서울 사무소 설립 1주년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1주년이 되면서 아마 다양한 이런 행사들이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저도 그 행사들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특히 이 원로 분들 소위 뭐 이제 와이즈맨 그룹이라 할까 이런 원로분들을 좀 집합을 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씩 만나면서 이 뭐 포멀한 건 아닙니다. 인포멀한 거지만 이 북한 문제를 같이 논의를 하고 특히 이제 앞으로의 방향 설정에 있어서 또 전략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는 그런 그룹을 지금 창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대사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정훈 한국 외교부 인권대사를 전화로 연결해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 소식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요즘 한국 바둑계에 봄바람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기가 시들했던 바둑을 배우겠다는 사람이 늘고 있고 바둑판을 만드는 공장도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세돌 9단과 구글의 인공지능 알파고가 벌인 이 세계 대결 영향이겠지요?
그렇습니다. 바둑이 두뇌 발달에도 좋고 분석력이 높이고 인내심 키워준다는 거 뭐 널리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컴퓨터 게임이 활성화되면서 인기가 시들했었는데요. 이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세계 대결로 인기가 활활 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이 불러온 봄바람, 이 바둑판을 만드는 공장에 이 바둑 줄 붙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하고요. 기존에 만들어 놓은 보급용 바둑판, 진열장에 올리기가 무섭게 팔려나간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호주나 미국, 또 프랑스 등 외국으로 바둑판을 수출하고 있다는 한 업체, 다음 달에 중국 바이어가 방문한다는 소리에 지금 아주 바쁘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바둑 두는 곳, 즉 기원이라는 곳에는 연세가 있는 장년층들이 많은 곳인데요. 요즘은 아이들과 여성들도 찾고 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바둑의 비읍도 모르는 어린이들과 여성까지 바둑에 푹 빠졌습니다. 이번 그 대결에 높은 관심을 보였던 층도 바로 어린이와 여성들이기도 한데요. 평소에 썼던 뭐 덤, 포석, 무리수, 묘수, 승부수 뭐 이런 말들이 다 이 바둑에서 나왔다는 말을 새삼 또 알게 됐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몇 년 전 인기를 끌었던 그 미생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 미생, 완생 모두 바둑 용어지 않습니까?
네.
이 네모난 바둑판으로 연결되는 과거와 현재, 또 미래로 연결되는 세상 관심 키우는데 바둑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 대국에 임했던 이세돌 구단의 이 모습을 보고 자녀들에게 바둑 배우기를 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세돌 구단이 태어나고 자란 전라남도, 김인과 조훈현 등 한국을 대표하는 바둑 고수들이 또 같은 고향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이런 이점을 살려서 한국 최초로 바둑 박물관을 세우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1990년대 전성기를 구가했던 한국의 바둑계,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이 불러온 훈풍에 제2의 전성기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이세돌 구단과 구글 알파고의 세기의 대국이 한국의 과학정책도 움직이게 하는 것 같은데요. 한국판 알파고를 만들기 위해서 소매를 걷어붙인다는 소식도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알파고 때문에 급조된 것은 아니지만 이 알파고의 등장과 그 여파로 한국의 인공지능 관련 정책이 빨리 추진되는 겁니다. 먼 미래의 일로 치부했던 인공지능 영역이 서울 한복판에서 펼쳐진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세계 대결로 전 국민의 관심으로 부상했기 때문인데요. 이 한국의 알파고, 그러니까 한국식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육성 정책, 그동안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뒤처져 있다 이런 지적을 받아왔었는데요. 인공지능 기술 분야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민간, 그러니까 민간과 정부가 함께 투자해서 5년 동안 29억 9,100달러의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비전은 그 창조경제에 기반한 인간 중심 저비용 고효율의 지능정보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능정보기술연구소 설립이라든가 전문 인력 접근한층, 그 다음에 지능정보 생태계 조성을 통해서 융합 신산업을 확산을 하고 또 사회구조 혁신을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비전을 달성하자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네,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통신정책실장의 얘기 들어봤는데요. 이 지능정보 사회를 실현한다고 했는데 지능정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지능정보는 인공지능보다 더 넓은 개념입니다. 그 인공지능의 지능에 예,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뭐 빅데이터 등 요즘 흔히 말하는 정보기술 분야까지 다 포함을 하는 개념인데요. 한국에 앞서 있는 정보통신 기술에 인공지능 기술을 빠르게 접목시키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5년 안에 도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이 지능정보 사회를 위한 대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은 최근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통령과 전문가들이 만나서 논의를 했는데 관련 정부 정책이 오늘 확정이 된 겁니다. 오늘 미래창조과학부가 공식적으로 관련 계획을 발표했고요. 정부가 한국 돈으로 1조 원, 민간 투자에서 2조 5천억 원을 유도해서 한국의 인공지능 정보지능 분야의 기술을 급속하게 끌어올리겠다 이런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이 지능정보기술연구소라는 것을 설립한다고 하던데 이것은 어떤 건가요?
한국의 미래창조과학부 그리고 한국의 그 대표 전자기업인 삼성전자, LG전자, 자동차기업인 현대자동차, 통신기업인 SK텔레콤 등 정부 정책과 여러 인터넷 대표 기업을 포함한 정보, 지능정보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대표 기업들이 함께 나서는 겁니다. 정부 주도의 국책연구소가 아니고요. 민간 주도의 공동투자 형태 연구소입니다. 변하는 사회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인데요. 정보기술, IT 강국이라고 불리는 한국이 지능정보기술에도 성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앞으로 5년간의 변화가 역시 주목됩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이 되겠는데요. 요즘 한국에 안타까운 고독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있군요. 이 가족도 이웃도 모른 채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숨진 지 며칠 만에 심지어 몇 개월, 1년이 지나서 발견된 고독사 소식 적지 않게 들려옵니다.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도 빠른 편인 한국에는 이 혼자 사는 노인이 많기도 하고요. 청년, 장년층 가운데서도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로운 고독자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원룸에서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알고 보니 넉 달 전에 숨진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동안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홀로 세상을 등진 뒤에 시간이 지나서 발견되는 이른바 고독사가 지금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안타깝고 외로운 죽음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대개 경우는 이웃에 심한 냄새가 난다든지 요즘 통 왕래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든지 수북히 쌓여있는 우편물을 보고 이웃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발견이 되는 겁니다. 경찰과 119 구조대가 출동해서 잠겨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숨진 지 몇 개월이 지났다. 훼손된 사체를 발견해서 경찰에 수습했다. 이런 내용의 뉴스를 듣게 되는데요. 과거에는 좀 노인층에서 주로 발생했던 고독사가 최근에는 청장년층으로 번지면서 고령층의 고독자뿐 아니라 도시 지역에 홀로 사는 그 이웃과의 교류가 거의 없는 청장년층 1인 가구의 고독자도 지금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고독사 어느 정도나 됩니까?
한국 보건복지부 자료에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2011년에는 680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719건이 됐고요. 2014년에 보니까 1008건입니다. 연령층으로 보면 60대에서 80대의 고독자가 전체 27% 정도인데요. 50대 단독의 고독자 39.3%라는 부분이 고독사의 문제가 고령층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전해드린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미얀마의 차기 대통령을 뽑기 위한 의회 투표에서 민주주의 민족 동맹이 내세운 틴저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틴저 당선자는 아웅산 수치 여사 그늘에 가려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인물인데요. 미얀마의 첫 문민 대통령이 될 틴저 후보가 누군지 뉴스 따라잡기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오는 27일 밤 방송부터 VOA 한국어 방송 단파 주파수가 바뀝니다.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보내드리는 중파 AM 1188kHz는 바뀌지 않습니다. 저녁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460, 9490, 11990kHz로 저녁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7460, 11990, 12110kHz로 방송됩니다. 3월 28일 새벽 방송부터는 단파 5875, 7365, 7485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애청 바랍니다.